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예. 오늘 심의 민주주의 하기로 했었죠. 이 심의 민주주의는 존 엘스트가 편집을 한 여러 학자들의 소논문인데 이걸 제가 번역을 좀 했죠. 그래서 번역한 거를 다 실은 건 아니고 뭐 중간 헌법에 관한 엘스트를 비롯해서 몇 개는 뺐어요. 너무 분량이 많고 또 직접적으로 다루기에는 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 빠진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또 올릴 기회가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이전에 성찰적 삶과 강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이를 먹은 만큼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여러 가치관들이 깊고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보통 하죠. 그래서 25살짜리 청년보다는 45살의 장년이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하고 또한 사물의 여러 면을 볼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그 추정은 순전히 추정일 뿐이고 다른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그 추정은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태란 무엇이냐면은 그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찰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항상 사태에 즉하여 반응하는 행위의 연속일 뿐이었지, 자신의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확립하고, 여러 면을 고려할 줄 아는 인품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서럭 25살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일상에서 자신이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세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사실상 있는 것이고 45살 된 사람은 가치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치관이 없다는 말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다 가치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는 다 가치관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태에 즉하여 반응하였을 뿐인 삶을 살아온 사람은, 능동적으로 자기 가치에 대해서 성찰해 본 적이 없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세계와 일상생활과 자신의 반응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가치의 체계들은 어떻게 해서 세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강박의 다발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돈 되는 직업을 가져라.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행동해라 해서 어떤 사람이 막 역시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야. 이 사람은 성찰적으로 돈이 최고야라는 가치관을 확립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좋고 돈이 없으면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반복하여 그런 반복적 경험의 연속으로 자신의 삶을 축적하였을 뿐이고, 우리 어릴 때부터 다양하게 구성되는 사회적 강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는 시간은 곧 돈이다라는 강박이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떤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성실히 쓰든, 성실히 쓰는 사람은 성실히 쓰지 않는 사람보다 규범적으로 마치 더 우월한 듯한 그런 심리적 혼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범적이지 않은 것을 규범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혼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TV에서 어떤 사람이 막그 아르바이트를 열몇 개를 하고 그다음에 저축을 열심히 해서 얼굴에 기미 주근깨가 많이 생길 때까지 해서 뭐 나는 30이 될 때까지 3억을 모았다 뭐 이런 사람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실히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처럼 못하는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실성은 규범적인 평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우리가 규범적이라고 할 때는 사회 윤리학에 있어서의 준칙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가 쓸 돈을 많이 벌수록 좋다는 것은, 그리고 그 버는 활동에 자신의 시간을 많이 쓸수록 훌륭하다는 것은, 성찰적인 규범적 준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강박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이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또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허허거리면서 잘 인맥을 쌓고 지내야 되고 삐까뻔쩍한 차를 사야 되고 넓은 집을 사야 되고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는 예상이 되면 재테크를 해서 집을 구하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궁극적인 행복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에 대한 어떤 성찰적인 고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령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이 듣는 얘기들로부터 구성되는 어떤 강박의 다발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가 왔다 이러면은 옛날 크리스마스 의미는 이제 예수가 탄생한 날이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의미는 뭐 예수가 탄생한 날 이런 거라기보다는 솔로면 안 된다, 커플이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언제든지 솔로보다는 커플이 좋을 때가 있겠죠. 그리고 뭐 커플이 싫다는 사람도 가끔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거는 언제든지 그런 것인지 꼭 24일이 되어서 커플이 아니고 솔로면 우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대단히 우울해진다. 그리고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자살률도 되게 높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는 물론 우리 삶의 전반적인 방향까지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강박들의 다발이 아닌가. 우리가 인생과는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자의적인 전제 위에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의미 있는 것을 구성해내려는 주체적인 노력이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생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실상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강박들의 다발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실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인트로덕션, 존 엘스터의 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 인트로덕션에서는 존 엘스터가 이 뒤에 글들을 읽기 위한 개념적 배경을 밝히고 그 글들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한 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배경 중에 이제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인데 전반적으로 다 다루진 않겠고, 꼭 봐야 되는 어떤 개념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는, 문단 1인데, 자, 여기 문단의 번호를 붙이는 방법은, 제가 자유주의적 평등 강의할 때 이야기했듯이, 모든 들어간 곳에서는, 문단 번호를 붙이되, 인용문에는 붙이지 않고, 또 인용문 다음으로 되는 데는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요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저는 엔트키를 치면은 항상 두 칸을 띄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인용문 다음에도 두 칸이 띄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인용문 다음에 본문에 두 칸이 띄어져 있는 것은 번호를 붙이지 말고 나가면서 각 장마다 번호를 붙이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교환 내용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번호가 크게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붙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단 1에 보면은 역사적 1절의 역사적 배경 심의 민주주의 자유롭고 동등한 시민들 사이의 토론에 의한 의사결정이란 아이디어는 현재 다시 소생하고 있다. 밑에 세줄 내려오면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선호를 집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호의 변형에 관한 것이란 아이디어는 오늘날 민주주의 이론에서 주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자, 선호를 집계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라크 파병이라는 의제가 있을 경우에 국민들이 이라크 파병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60%를 넘는구나. 그렇다면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이라크 파병은 정당화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선호를 집계하는 것이고, 선호의 변형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식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어떤 파병이 옳으냐, 파병이 그르냐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들을 제시하고, 또한 파병뿐만 아니라 파병에 관련된 어떤 궁극적인 도덕적 목표와 관련된 논의까지도 토론을 하여, 토론 과정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나오게 된 어떤 다시 선호를 짓게 하든지 하여, 나오는 결과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 이것이 바로 선호의 변형에 관한 것이란 아이디어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1980년대 이후에 상당히 정치학계 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핵심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탐구하고 또한 제도적 대안을 내려는 논의를 통칭해서 심의 민주주의론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문단 2 보면은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에서의 심의와 모습, 민주주의 모델 할때잘 다루었지만은 그러니까 1페이지 문단 2에서 인용문을 지나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중간쯤 보면은 누구나 말하고 제안을 할수 있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아테네 그 민회에서 anyone 누구나 말하고 제안을 할 수는 있었지만 all 모두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협에는 대개 몇천 명의 시민이 모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모의 해협에서는 시민이 회합의 모든 참석자들 사이의 토론이 아니라 청중 앞에서 적은 수의 연설자들 사이의 토론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연설자는 대개 다른 연설자를 누르고 청중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이 다른 연설자에 관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반대자들의 성품과 주장의 약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들 서로가 논의하는 경우, 즉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설득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며 어떤 일정한 결론을 합의하려는 논의를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지. 이러한 과정은 명백히도 많은 시민민주주의 지지자들이 품고 있는 상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나 말하고 제안을 할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수 있는가? 이런 경우는 많죠.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을 할수 있지만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이제 집합행동에 있어서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나 영화관에서 자세를 곱게 함으로써 영화를 더잘볼수 있지만, 모두가 자세를 곱게 하여 머리를 곳곳이 세움으로써 모두의 영화를 더잘볼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영업에 관한 책이 나왔다. 그러면 영업 사원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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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이러면서 1년에 5억 버는 어떤 영업 사원 골든 왕이 책을 썼단 말이죠. 누구나 그렇게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지만, 모두가 그것을 따라 한다면 그 방법은 식상해질 것이며, 그 방법을 써도 효과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본문의 논의와는 떨어진 것인데, 이 누구나 모두가를 섞어버리는 것이, 근데 자본주의에서 계급 갈등을 은폐하는 성공 이데올로기의 어떤 논리적인 트릭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과연 모두가, 적어도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모두가 말하고 제안을 해야만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인가? 그리고 모두가 말하고 제안하는 만큼 그 민주주의가 더 훌륭한 것인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민주주의의 정당성이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인 틀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누구냐나 모두냐나 이런 것의 어떤 하나의 척도로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누구나 말하고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체제가, 누구나 앤드 모두가 말하고 제안하는 체제보다 사람들에게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결정을 가져온다면은 그 체제가 더 낫다고 할수 있겠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테네 민주주의에서의 시민의 모습은 모두가 떠드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다. 대부분 청중 앞에 나온 연설자들이 서로 이제 TV 토론 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2페이지로 넘어가면 문단 위에 마지막 넷째 줄 보시면은, 청중 앞에 서로 논쟁하는 과정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과정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판사는 청중의 역할을 한다. 또는 네거티브 선전에서는 소비자들이 동일한 역할을 맡는다. 만약 청중 역시 궁극적인 심판자라면 상호 교류가 일어나서 거짓과 비일관성을 제거하여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TV 토론만 본다면, 그리고 TV를 안방에서 지켜본다면은 거짓과 비일관성을 TV 토론만 보고 제거할 수는 없겠죠. TV 토론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말하느냐, 인신공격을 잘 구사하고 거기에 잘 대응하느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TV를 보고 나서 같이 또 얘기를 할수 있는 상호 교류가 필요해야지 심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겠죠. 문단 3부터 문단 6까지는 대의자가 국가적인 이슈를 공공 토론을 통해 심의하고 신념을 바꾸어 결정할 수 있도록 구속적 위임, 즉 대의자를 대리로서 보고 대의자가 그 대의자를 뽑은 주민들의 이익을 그대로 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환하거나 해임하는 그런 체제는 거부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대의민주주의 도입 시대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에드먼드 버크가 제일 유명한 연설을 했죠. 그래서 버크는 버커의 인용문을 보면은 그가 여러분의 견해에 자신의 견해를 희생시킨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배신하는 것입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의회는 하나의 이익, 즉 전체 이익을 가진 한 국가의 심의적 회합입니다. 이 연설이 아마도 시민민주주의에 관하여 가장 유명한 문장일 것이다. 근데 문단 5에 가면은 CS가 프랑스 제헌의회에서 국가적 요구는 대표들이 베르사유에 가지고 온 불평과 소망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도 국회의원을 딱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 출마했을 당시에 자신은 출마하더라도 지역민의 특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노라고 공언한 적이 있었죠. 문단 6에 가면은 미 연방 헌법 제정의회나 연방주의자 보고서에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의회 첫 회기 때 제기된 공직자에게 지령할 권리라는 주장은 제안은 거부되었죠. 그래서 이 로저 셔먼의 인용문 맨 마지막 줄을 보면 만약 그들이 지령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면 시민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 밑엔 또 스테판 홈즈가 요약한 존 스튜어트 밀의 인용문이 나와 있죠. 왜 비구속적인 위임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보면은 대의자는 그의 선거 국민들 대부분의 투표에 따르는 것보다 판단을 바로잡을 더 많은 기회를 의회에서 갖게 된다. 시민들에 대한 대의원의 결정적 우위는 그 대의원이 엘리트다. 이 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상황 그 자체의 비통상적인 성격, 밀에 따르면 자기 교정을 촉진하는 성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대의원 자체는 선거 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슘페터처럼 대의원들만이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의회라는 상황이고 의회는 심의와 토론을 하는 상황이라서 선거 국민들이 보지 못했던 다른 관점들을 보게 되고 그 진정한 이익을 파악하고 여러 이익들을 조정하고 잘못된 정보들을 교정하는 그런 심의적 상황에 대의제의 우월함이 놓여 있기 때문에 민주적 통치권의 확대를 이유로 지령권, 구속적 위임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이러한 우리가 인용한 사람들은 미래의 이제 말년을 제외하고는 문단 3, 문단 5, 문단 6 모두 부르주아의 소유적 개인주의자들, 즉 보호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이었고 이들이 구속적 위임을 부인한 또큰 까닭 중에 하나는 재산권을 지닌 사람들이 주로 의회에 진출하고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보통 시민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또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무자산가의 구속적 지령에 구속을 받음으로써 재산권을 폐기하거나 수정하거나 개혁하는 그런 위반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 또한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죠.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으로 쓸어버릴 수 없는 대의제에 대한 또 다른 이유들에 주목하자는 거죠. 즉, 의회가 토론과 심의의 상황을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대의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단순 직접 민주주의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이러한 의회의 우월성, 심의적 상황이라는 유월성에 대한 고려는 애초에 무시하는 제한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단 7, 그러니까 3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인데, 그러니까 휴무주의자는 심의가 사람들이 사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는 몰라도 규범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성은 열정의 노예이며 오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휴무의 격언인데, 우리 시대의 이 아이디어는 존 롤즈와 위르겐 하브마스에 의해 각각 매우 다른 관점에서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찰적 균형이라는 롤즈의 아이디어는 도덕적 심의의 가능성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Reflective Equilibrium인데, 여기 M이 빠졌죠. RIUM인데, 자, M을 타이핑하다가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찰적 균형은 보통 한경식 교수는 반성적 평형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뭐 성찰적 균형이라 하든 반성적 평형이라 하든 그 단어만 들어서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찰적 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롤즈의 독특한 이제 구성주의적 방법론에 따른 것인데, 보통 이제 도덕 원칙을 도출해내는 방식에 직관주의적 방식과 추론주의적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메타윤리학에서 윤리학설을 분류할 때 의무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을 한 차원으로 분류를 하고, 직관주의적 윤리설과 추론주의적 윤리설 한 차원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윤리설을 취하면서 직관주의적 입장을 택할 수도 있고, 의무론적 윤리설을 취하면서 추론주의적 입장을 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윤리설과 직관주의적 윤리설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차원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추론주의적 입장이 통상 이제 정초주의적 견해, 펀더멘탈리즘, 그런 걸로 빠지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그 펀더멘탈, 정초의 근본 원인에 대한 또 정당화를 할수 없다는 문제가 있게 돼. 시즈위크가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시즈위크는 기본적으로 추론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공유의 원칙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는 직관을 사용했으며, 또한 그 공유의 원칙을 적용한 도덕 판단과 우리 상식의 도덕 판단의 상호조정 과정에 있어서도 직관적인 상호조정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롤즈의 성찰적 균형이라는 것은 본론에서 좀 나간 논인데, 단어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초주의적 견해가 아니면서 추론주의적인 도덕 원칙의 도출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구성적인 입장, 그래서 도덕 원칙을 여러 가지 합당한 원리에 의해서, 그 합당한 원리를 출발점으로 해서 구성해 나가는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론주의적 방식이 실증주의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면은, 이 구성주의적인 방식은 도덕 판단과 도덕 원칙의 상호 조정 과정을 강조하게 되고, 그 도덕 판단과 도덕 원칙이 하나의 체계로서 가지고 있는 정합성을 중시하는 정합주의적인 입장을 띠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주의적 평등 강의를 할 때, 어떠한 형태의 공리주의가 바람직한 정치적 목표로 추구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할 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반한다 하고 넘어간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질문하신 분이 역시 직관주의적인 도덕 추론 방식이 아니냐 하고 했는데, 그것은 직관주의적인 방식이 아니고 종합주의적인 검토의 어떤 한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리주의적 입장을 채택해서 적용해보면 공리주의자 자신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런 도덕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 공리주의적 견해가 정합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였던 것이지, 우리의 그 실체를 알수 없는 직관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두어킨이 그 문제들을, 그 정치 철학들을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당화의 문제는 모든 것이 결합되어 하나의 정합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얼마나 잘 들어맞게 상호 지지를 하느냐의 문제로 번역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덕적 정당화의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직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면은 휴움처럼 아무리 심의를 많이 해도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줄이지를 못하겠죠. 열정에 의해서 직관이라는 말 아래 그 열정에 의한 어떤 비이성적 사고는 쉽게 은폐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은폐된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어떤 논증의 방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추론주의적 견해도 그것의 정초를 공격받게 되면 그 정초의 기초에 대해서 또한 답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롤즈의 반성적 평형, 성찰적 균형의 방식이고, 그래서 도덕 판단과 도덕 원칙이 상호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도덕 판단으로부터 우리가 귀납해서 도덕 원칙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도덕 원칙에 따라서 우리 일상 도덕 판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공리주의를 검토했을 때 우리 일상적인 도덕 판단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로빈슨 부인이 매일 옷 갈아입는 것을 전혀 들키지 않게 도찰해서 보는 톰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톰은 로빈슨 부인에게 절대 들키지 않은 천재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빈슨 부인이 알수 없고, 그래서 로빈슨 부인은 괴로움을 겪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톰은 또한 행복을 느끼겠죠. 그렇다면 세상에는 괴로움은 늘어나지 않고 행복은 늘어났으니까, 같은 조건 하에서 톰의 행위는 공리주의적으로 올바른 행위라고 할수 있겠죠. 오히려 톰이 엿보지 않고 부작위 한다면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자, 이런 일상적인 도덕 판단과 이게 어긋난다는 점은 우리 도덕 원칙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검토의 계기를 제공하는 거죠. 그 위에도 일상적인 도덕 판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료가 선정되고 도덕 원칙을 검토하는 데 이야기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도덕 판단 역시 도덕 원칙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적인 도덕 판단은 예를 들어서 성노동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노동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그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온 일상적인 도덕 판단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와 관련된 자유론의 원칙을 도입했을 때, 그 판단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그 원칙을 지지하는 것은 다른 일상적인 도덕 판단, 즉 다른 분야의 노동에 있어서 우리가 그 노동 환경과 조건, 그리고 폐해, 그런 것들을 다루는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도덕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그 도덕 원칙이, 자유의 원칙이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도덕 판단과 도덕 원칙의 상호 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도덕 판단과 도덕 원칙이 서로 조정해가는 상호 규정적 방법론이 논리적 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모종의 개념적 장치를 세워야 하는데, 이 모종의 개념적 장치가 바로 삼각측량을 위한 제3의 지정이다. 도덕 판단과 도덕 원칙이 A점과 B점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C점에서 그것을 조정함으로써, 조정하는 중심점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규정에 의한 순환 논리를 막아준다. 이 제3의 지정이 바로 도덕 자료를 선정하고 정당화의 힘을 부여하는 지점인데, 롤즈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원초적 입장이다. 원초적 입장은 우리가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성이란 관점에서 자유의 경계도 긋고, 그 자유를 자유의 결과로서 나오는 그런 기본적 재화들, 기본적 자원들을 분배하는 원칙이 되기도 하는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3의 지점은 우리가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원리들로 구성된 지점이죠. 그래서 어떤 선험적인 도덕 판단의 가정 없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도덕 판단과 도덕 원칙을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점을 구성하다 보니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 우리가 이 문제를 윤리학 시간에 다룰 때는 윤리학의 본질로부터 이 문제를 도출해냈죠. 그래서 윤리학의 본질이란 것은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정하게 약속했을 그런 규범적 순수한 규범, 이것으로부터 제3의 지점이 다시 도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3의 지점에서 수행된 도덕 판단과 도덕 원칙 간의 상호 조정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 이것이 바로 성찰적 균형 또는 반성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브마스의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은 제가 모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브마스와 롤즈의 전개된 논변은 공통된 핵심을 공유하는 듯이 보인다. 즉, 정치적 선택이 정당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자유롭고 동등하며 이성적인 주체가 목적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로서 나온 것이어야만 한다. 여기 주체 이 되어 있는데 주체가라고 고치면 되겠죠. 여기서 심의한 이 부분에 이제 동그라미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선택의 정당성은,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은 항상 규범적인 어떤 판단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규범적인 판단의 정당성은 바로 성찰적 균형에서 보증되는 것이죠. 만약에 성찰적 균형을 그치지 않고 단순한 선호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했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반성적 평형 혹은 성찰적 균형에 있지 않고 단순히 인습적인 강박에 의해서 결정했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이익의 추구에 의해서 그냥 결정했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의 누가 다수를 차지하느냐는 그런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사태에 의해서 결론이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의라는 것은 정치적 선택의 정당성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과정이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브마스와 롤즈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브마스 공부를 안한 이유는 대충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2차 문헌도 보고 이러니까 뭐 하는 이야기가 롤즈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이야기 이쪽에서 출발해서 저쪽으로 도달하든, 뭐 서울을 대구에서 가든 광주에서 가든 서울 가면 되는 거고, 뭐 하브마스 잘 아는 사람이 뭐 다른 논의가 있다면 또 소개를 해주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별로 공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우리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이거 나오는 거 전부 다 공부하다가는 시간이었고, 2절 개념적 배경 문단 8. 자, 개념적 배경으로 우리가 심의에 비견할 만한 것을 바로 교섭과 투표라고 엘스터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8에서 이 이제 문단을 좀 조정해야 되는데 이 양식들이 어떤 것이며 특징은 어떠한가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겠다. 다음에 문단을 띄우지 말고 동등한 개인의 집단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을 안 띄우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이 문단 9가 되겠죠. 그래서 문단 8에 서 보면은 의사결정 방식이 토론과 교섭, 투표와 결합 투표가 있다. 토론은 문단 9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순수한 토론은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법정에 관찰되고 있다. 관찰된다.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법정은 현행법상 없죠. 근데 하여튼 이런 법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법정에서 순수한 토론을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뭐 법정 아니라도 우리가 보통 만장일치를 항상 관행으로 해왔던 어떤 친구 사이 이런 친구 사이에서 어디에 갈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A라는 친구가 바닷가는 절대 싫다는데 바닷가에 다수결로 해서 바닷가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걸다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토론은 만장일치 토론은 순수한 토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투표로 해서 다수결로 할 것을 예상하지도 않고 또 내가 그만큼 싫어하는 곳에 네가 너를 위해서 가니까 나한테 얼마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섭을 전제하지도 않으니까 우리 법정을 예보다는 저로서는 오래된 친구의 예를 드는 것이 낫겠다. 문단 10에 보면은 이제 교섭의 예, 순수한 교섭은 연속적인 달러 나누기 게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자, 여기서 각 게임 당사자는 제안과 수정 제안을 주고받아 성공적인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예, 성공적이 이렇게 되는데 못하죠. 성공적인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연속적인 달러 나눌 게임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50명을 교실에 모아가지고 교섭이 성공되면은 그 교섭대로 달러를 나누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달러가 있는데 그 10달러를 A가 제안을 하는 거죠. 5대5로 나누자. 그럼 B는 싫다. 이러면은 한 회를 낭비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10달러는 허공으로 날아가도록 이제 게임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횟수 동안 교섭을 해서 갖게 되는 달러를 이제 얻으면은 그것은 이제 집에 갖고 돌아가도록 그 실험 상황을 구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섭이 성공을 많이 할수록 또 집에 갖고 간 달러가 많게 되고 또각 교섭마다 자기가 먹을 양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쪽에서 만약에 내가 9대1로 하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제안에 응하지를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50명을 모아놓고 교습 횟수가 제한돼 있고 이제 막 사람들 만나면서 그 도박묵시록 카이지에 보면은 가위바위보 게임 하듯이 또이 사람 만난 사람 또 만나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균형이 5대5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5대5로 해가지고 교습을 성공시켜서 그러니까 5대5로 제한했을 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물론 이제 1대9로 제한한다. 내가 1만 먹겠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당연히 9달러 먹으니까 그 제한을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1달러 해봤자 5번 모아야 5달러인데 그렇게는 보통 안 하죠. 자기도 교섭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났을 때를 또 대비해야 되죠. 괜히 1대9로 제안하면은 다음번에 만났을 때도 또 1대9 교섭이 재개될 확률이 높으니까 상대방이 6대4 정도를 제안했다가 너는 4만 먹으라 했을 때4안 먹거나 교섭 깨겠다 이렇게 해서 한 회를 낭비하는 것이 사실 위협을 신뢰성 있게 만드는 한 방법 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러 나누기 게임에서 순수한 교섭을 볼 수가 있고. 문단 11. 순수한 투표는 루소의 집단적 의사결정 개념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들의 선호를 서로 고립된 채 형성하여 선동이나 웅변에 오염되지 않은 채로 투표를 합니다. 문단 12에는 결합형이 나와 있습니다. 토론과 투표와 교섭이 결합된 경우는 대학 분과의 신분 보장 결정. 그래서 토론을 해서 누가 신분 보장을 받을 만큼 학문적 능력이 있느냐를 결정한 뒤에 교섭 없이 투표만 하는 거죠. 여기 또 오타가 나온 건데 문단 12에 토론과 투표가 교섭이 결합된 경우는 돼 있는데 교섭 없이의 업이 빠졌죠. 토론과 투표만이 결합된 경우가 대학 분과의 신분 보장 결정.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도 문단 조정이 있는데 문단 12에서 이제 다음 문단처럼 보이는 토론과 교섭이 투표 없이 결합된 경우는 이것도 그냥 12 문단에 합쳐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이 13 문단이 되겠죠. 그래서 토론과 교섭이 투표 없이 결합된 경우는 집단적 임금 교섭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사용자 측과 노조 측이 투표 안 하죠. 투표하면 1대1인데 투표를 안 하죠. 그냥 임금 교섭 하는 거죠. 그래서, 교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 즉, 회사의 재정 상태나 노동 생산성 같은 사실에 관한 토론이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방식을 할때 선호에 작용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문단 8의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집계, 변형, 거짓 표출 이런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동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 이해관계, 열정이다. 이 정도로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시민민주주의 정의하기. 문단 15 보면은 이 책의 저자들은 시민민주주의에 대해서 정의를 비명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동일하지는 않아요. 이걸 보면은 동일하지 않고 그 동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동일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어떻게 중첩되느냐를 16, 17, 18 문단에서 즉 3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심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문단 15의 밑에서 넷째 줄. 그들은 또한 합리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참여자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토론에 의한 의사결정이란 측면을 심의가 포함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니까 합리성, 공정성, 가치를 중시하는 참여자들이 있고 이들이 토론을 하고 토론의 결과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심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심의다. 이 심의를 통해서 민주적 의사결정하는 것이 심의 민주주의다. 문단 18. 정치적 심의와 과학적 심의의 차이 나오는데 정치적 심의는 궁극적 목적의 문제도 포함한다. 아까 봤듯이 롤즈와 하브마스 이야기 나왔죠. 과학적 심의는 사실에 관한 문제만 토론을 한다. 그래서 과학적 심의가 더 쉽겠죠. 정치적 심의는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과학적 심의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결정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정치적 심의는 지금 뭐 인플레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수십 년 뒤에 새로운 경제학적 발견이 일어난다 해도 그때 내린 결론은 지금의 상황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가 0에 가깝겠죠. 4절, 토론에 대해서 토론하기. 한번 읽어보시고. 이 토론에 대해서 토론하기는, 그러니까, 심의 민주주의 자체의 어떤, 장점과 단점, 왜곡과 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